여러분, 만약에 지금 당장 여러분이 되게 억울하게 당했던 일이나 아니면 여러분을 배신했던 누군가를 완벽하게 파멸시키는 상상을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네, 아주 달콤한 상상이죠.
그렇죠. 근데 딱 그때 여러분의 뇌를 스캔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놀랍게도 여러분의 뇌는 설탕을 잔뜩 먹은 어린아이나 복권에 갓 당첨된 사람의 뇌와 완벽하게 똑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맞습니다. 뇌가 아주 축제를 벌이는 거죠.
네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기이하고도 강력한 뇌의 착각에서 출발합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부당한 일을 겪고, 와, 진짜 두고 보자 하면서 밤잠을 설치는 날이 있잖아요.
네,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파헤칠 주제가 바로 그 끈질긴 감정, 그러니까 복수심의 정체입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들은 심리학이나 뇌과학부터 철학, 역사학, 그리고 현대 기업의 법적 분쟁 방어 전략까지 정말 총망라한 방대한 보고서거든요.
맞아요. 자료가 정말 방대하고 흥미로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게 무조건 참으라거나 원수를 사양하라는 식의 그런 지루한 도둑 수업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보내는 신호를 해독하고 나를 망치지 않으면서 똑똑하게 이기는 법을 찾는 여정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보죠. 흔히 복수는 그 약간 갈증이 날때 바닷물을 들이마시는 것에 비유하잖아요.
아, 아주 탁월한 비유네요. 바닷물.
당장은 막 시원한 사이다를 마신 것 같겠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더 지독한 갈증과 파멸로 몰아넣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끊임없이 그 바닷물을 갈구하게 될까요?
그 바닷물의 유혹. 그러니까 복수라는 감정의 굴레를 우리가 뿌리치기 힘든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우리의 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뇌 안에서요.
네, 분석 자료들을 보면 복수심은 단순히 분노라는 단일한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수치심, 배신감, 그리고 내 삶에 대한 통제감 상실, 또 무너진 공정성을 회복하려는 강박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일종의 거대한 행동 패키지에 가깝습니다.
아, 행동 패키지. 여러 감정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입니다. 가해자를 응징하는 치밀한 상상을 하거나 실제로 그 사람을 깎아내릴 기회를 딱 얻었을 때 우리 뇌의 복측 선조체라는 영역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복측 선조체요. 그게 정확히 어떤 효과를 하는 곳인가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도박에서 잭팟이 터지거나 막 아주 달콤한 초콜릿 케이크를 한입딱 베어 물었을 때 도파민을 분비하면서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바로 그 쾌락 중추입니다.
와, 쾌락 중추가 켜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우리의 뇌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는 행위 자체를 생존에 유리한 일종의 보상이자 성취로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 뇌가 먼저 도파민을 막 뿜어내면서 복수를 부추기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부추기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보상을 준다니. 복수심에 한번 사로잡히면 헤어나오기 힘든 이유가 있었네요. 약간 디지털 케이크를 먹는 거랑 비슷하네요. 도파민은 솟구치는데 영양가는 없는.
정확합니다. 아주 달콤하지만 가짜 보상인 거죠.
근데 뇌가 주는 쾌감이랑 다르게 막상 복수를 실행에 옮기려고 계획을 짜고 몰두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기는커녕 몇주 동안 피가 마르고 막 우울해지기만 하잖아요. 진짜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요. 실제로 복수를 해본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뇌의 기대랑은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심리학자 칼 스미스 같은 학자들의 실증 연구를 보면요. 실제로 가해자에게 복수를 감행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가해자와 그 사건을 훨씬 더 오래, 더 고통스럽게 기억했습니다.
콜, 복수를 했는데도 기분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거네요.
네, 나아지지 않았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반추사고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복수를 딱 실행하고 나면 깔끔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내 행동이 정당했는지, 상대방이 또 반격하지는 않을지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게 되는 거예요.
아, 사건이 과거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영원한 현재형으로 계속 재생되는 거군요.
맞아요. 계속 현재형인 거죠. 결국 코르티솔 같은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서 불면증이나 불안, 우울증 같은 엄청난 장기적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진짜 내 몸을 갉아먹네요.
그러니까 복수는 사건을 통쾌하게 끝내는 의식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계속 쥐어주는 가장 멍청한 계약에 도장을 찍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가감없습니다.
잠깐만요. 복수가 나를 갉아먹고 장기적인 비용을 치른다는 건 확실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고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무조건 억눌러야 한다는 건가요?
아, 그건 또 아닙니다.
분노는 자기 방어를 위해 필수적인 감정이잖아요. 누군가 내 경계선을 심하게 넘었다는 걸 알려주는 아주 훌륭한 자기 방어 기제인데 이걸 그냥 꺼버리라는 건 너무 무기력한 태도 아닌가 해서요.
훌륭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감정은 우리에게 상황을 알려주는 정보이지 우리 행동을 통제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정보지 명령이 아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분노는 누군가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완벽한 신호입니다. 부당한 일에 침묵하지 않고 맞서 싸울 에너지를 주죠. 하지만 화가 난 상태, 이 분도 상태가 내리는 상황 판단이나 해결책은 종종 매우 근시안적이고 파괴적입니다.
감정에 휘둘리게 되니까요.
그렇죠. 화가 났을 때는 상대의 의도를 실제보다 훨씬 더 악의적으로 해석하고요. 내 즉각적인 반격이 불러올 장기적 비용은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하거든요.
아,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계산 못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불이 났다는 화재경보기의 신호를 듣는 것과 그 소리에 놀라서 무작정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지 아니면 소화기를 들고 비상구로 대피할지 전략적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와, 분노는 화재경보기일 뿐이다. 사이렌이 울린다고 무작정 창밖으로 뛰어내릴 필요는 없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다음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네, 어떤 질문이죠?
우리 뇌가 복수의 쾌감을 줬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면 초기 인류 사회는 대체 어떻게 서로를 다 죽이지 않고 살아남았을까요? 원시 시대에는 기분 나쁘면 그냥 몽둥이로 때리고 복수하는 게 일상이었을 텐데 이 파괴적인 본성에 제동을 건 전환점이 있었나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역사학 자료들을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 놀라운 사실이요?
네, 많은 분들이 함무라비 복전의 눈에 눈 이에 눈이 이른바 동해보복법을 되게 잔인하고 무자비한 복수를 장려한 야만적인 법으로 오해하시거든요.
오, 저보고 그렇게 저렇겠어요. 계산된 만큼 마카주라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법의 실제 역사적 기능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것은 인류 최초로 무한정 뻗어나가는 사적 복수에 제한을 건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가 내 눈을 다치게 했으니까 나도 딱 너의 눈 하나까지만 다치게 해야지 그 이상 상대방의 목숨까지 빼앗는 과잉 복수는 안 된다는 일종의 상한선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 이전의 원시 혈연 사회를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내 가족을 다치게 하면 분노에 휩싸인 피해자 측은 가해자의 온 마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와, 눈 하나 다쳤는데 마을을 불태운다고요?
네, 그러면 가해자 측 생존자들이 다시 복수하는 끝없는 피해 악순환이 이어졌죠.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줄 중립적인 심판이 없었으니까요. 고대 그리스 비극인 오레스테이아에 나오는 가문 간의 끔찍한 복수극이 바로 이런 사적 복수권의 폐해를 잘 보여줍니다.
아, 그렇겠네요. 끝이 없겠어요.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고 국가가 등장하면서 이 파괴적인 사적 처벌권을 개인에게서 빼앗아 국가의 형벌권으로 독점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 당사자가 수사관, 판사, 사형 집행인의 역할을 모두 맡으면 필연적으로 감정적인 과잉 보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좀 답답하게 느끼는 현대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까다로운 증거 심사 같은 법적 절차들이 사실은 범죄자를 빠져나가게 하려는 꿈수가 아니라는 거네요.
당연하죠.
분노에 휩싸인 사회가 오판이나 과잉 처벌로부터 서로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씌워둔 안전장치였군요. 저희 자료에 보면 철학자들의 시각도 되게 흥미롭게 다뤄져 있던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어떻게 봤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정적 정의라는 개념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교정적 정의요?
네. 정의의 목적은 단순히 가해자에게 고통을 돌려주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피해자가 잃어버린 권리와 상태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본 것이죠.
아,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회복이 먼저다.
맞습니다. 또한 니체는 원한, 프랑스어로 르상띠망이라고 하죠. 이 원한이라는 개념을 통해 복수의 철학적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안갚음하려는 마음에 평생 사로잡히면 피해자 자신의 고귀한 가치관과 정체성이 가해자를 깎아내리는 데만 종속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스스로 속 빈 강정이 되어버리는 거군요.
네. 타인에 대한 집착으로 내 삶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의 복잡한 법체계와 철학적 지혜는 우리가 충동적인 이메일을 보내거나 주먹을 휘두르기 전에 강제로 거쳐야 하는 일종의 24시간 냉각기 같은 거군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냉각기 맞아요.
하지만 전문가님, 여기서 날카로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해보시죠.
만약 그 냉각기가 고장났다면요. 법이 부패했거나 제기능을 못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을 전혀 지켜주지 못한다면요. 그럴 때는 사적 복수가 정당화되는 것 아닐까요? 서부극의 총잡이나 왜 영화 속 히어로들처럼 말이죠.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네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거나 법이 불완전하게 작동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자료들의 공통된 분석은 법이 불완전하고 제도가 실패했다고 해서 무제한의 폭력적 심판권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 무제한의 심판권은 안 된다.
네.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인 권리투쟁과 감정적인 사적 복수는 철저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권리투쟁과 사적 복수의 구분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보이콧이나 불매운동, 공개적인 증언 같은 것들이 전자라면 몰래 찾아가 해를 가하는 폭력이나 테러는 후자죠. 그 핵심적인 차이는 명확한 증거에 기반하는가, 비례성을 지키는가, 그리고 무고한 제3자의 피해를 막고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는가에 있습니다.
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연합국이 나체 전범들을 광장에 끌어내 즉결 처형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대신 그 복잡하고 지루한 뉴른베르크 재판을 연 이유가 무엇일까요?
글쎄요. 확실하게 죄를 묻기 위해서.
맞습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과거사를 청산할 때 진실화해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요? 분노를 단순한 폭력으로 해소하는 대신 공적인 기록과 책임 규명이라는 이성적인 시스템 안에 가두어서 다음 세대의 복수극을 끊어내기 위한 치열하고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와, 아무리 분통이 터져도 무법천지의 피바람보다는 흠집난 시스템이라도 고쳐 쓰는 게 인류 생존에 유리했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모두를 지키는 길이니까요.
그렇다면 무대를 현대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명예를 지키겠다고 칼을 들고 결투를 하거나 나치 전범 재판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 세상에 칼을 들 순 없죠.
하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도파민을 뿜으며 복수를 원하죠. 이 오래된 본능이 현대사회의 일터나 온라인 공간에서는 대체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무기가 칼에서 이메일과 사내 정체로 바뀌었을 뿐 그 본질적인 기전은 똑같이 작동합니다. 직장 내 보복은 매우 미세하고 권력지향적인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미세하다면 막 티 안 나게 괴롭히는 건가요?
정보 접근 권한을 슬쩍 끊어버리는 식이죠.
아, 진짜 얄밉네요.
아니면 그 사람의 아이디어나 성과를 가로채기도 하고요. 사업 파트너 간에도 계약의 허점을 이용한 조용한 보복이 일응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너무 교묘해서 피해자가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 답답함 때문에 요즘 소셜미디어가 막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되거나 억울한 일이 당하면 익명 게시판이나 트위터 같은 곳에 장문의 폭로글을 올리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네, 아주 흔한 현상이죠.
대중의 분노를 빌려서 복수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온라인 폭로와 평판 공격은 현대인에게 가장 유혹적인 복수 수단입니다. 익명성도 보장되고 클릭 몇 번이면 수만 명한테 쫙 확산시킬 수 있으니까 시작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렇죠. 속이 다 시원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자료는 이를 자기 파괴적 복수로 끝날 확률이 가장 높은 매우 위험한 전략이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자기 파괴적 복수요? 왜죠?
디지털 공간에 한 번 던져진 정보는 절대 내 의도대로 통제되지 않거든요. 분노에 찬 상태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쓰거나 개인적인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했다가 오히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영업반해로 역풍을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아, 맞아요. 역고소 당하는 거 많이 봤어요.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려다가 순식간에 법적인 가해자로 둔갑해서 엄청난 합의금을 물어주게 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최악의 상황이죠.
와, 온라인 폭로는 좁은 방 안에서 수류탄에 비누를 뽑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는 있겠지만 방 안에서 튀는 파편에 나 자신도 무사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같이 죽는 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큰 딜레마가 생깁니다. 직장 동료가 내 아이디어를 훔쳐서 뻔뻔하게 승진을 했어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낼 수도 없고 역고소 당할까 봐 소셜미디어에 저격글도 못 쓴다면 그럼 그냥 호구처럼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그 무기력함이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들 텐데요.
큰 그림에서 이 상황을 연결해 보면요.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무기력함과 감정을 배제한 전략적 절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전략적 절제요?
네.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분노하고 상처받았는지 감정적으로 막 표출하는 건 오히려 상대방에게 내 심리적 약점을 노출하고 그들이 대비할 시간을 주는 멍청한 짓입니다.
아, 감정적 폭언은 오히려 독이 된다.
진정한 억제력과 공포는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소리치는 데서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나오나요?
내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인 증거와 자원, 그리고 일관된 절차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차갑게 보여주는 것에서 나옵니다.
와,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사람은 회의실에서 소리 지르고 쾅쾅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앉아서 날짜별 사건 일지를 쓰고 주고받은 이메일 원본 데이터를 조용히 아카이빙하고 있는 사람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공식 채널을 활용할 준비를 하는 거죠. 변호사나 내부 고발 채널 같은 거요.
그렇다면 그 감정의 수류탄을 터뜨리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그리고 스마트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겠네요. 자료에 등장하는 정의 회복의 6가지 목표라는 게 바로 그 전략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이 기둥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감정적 쾌감은 찰나지만 합법적 회복 전략의 효용은 눈덩이처럼 누적됩니다. 감정적 복수는 즉각적인 주도감을 줄진 몰라도 법적, 평판적 장기 비용이 치솟거든요. 반대로 이 6가지 기둥은 분노라는 에너지를 차가운 실행 계획으로 치환해줍니다.
첫 번째 기둥은 뭔가요?
첫째는 안전 확보입니다.
안전이요?
네, 물리적 안전뿐만 아니라 디지털 접근 권한을 통제하는 겁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해서 추가적인 정보 유출이나 피해를 막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사실과 증거 보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메일이나 사건 일지 같은 거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따져 묻기 전에 날짜별 사건 일지, 접속 로그, 원본 데이터베이스 등을 무조건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가 훼손된 후에는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아, 피가 천철 나고 있는데 복수하겠다고 칼 들고 뛰어나갈 게 아니라 지혈부터 하고 현장 보존을 하라는 거군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리고 셋째는 가해 행위 중단입니다.
중단이요?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상대방의 부당한 행동을 당장 멈춰 세우는 조치죠.
네네. 그다음 넷째는요?
넷째가 비로소 구체적 권리 회복입니다. 금전이든 지위든 내게서 빠져나간 실질적인 자산을 복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책임 규명입니다.
책임 규명. 누가 잘못했는지 확실히 박아두는 거군요.
네. 공식적인 문서나 판결을 통해 팩트를 남기는 과정이죠. 그래야 헛소문이나 평판 훼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째는 재발 방지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재발 방지요?
네. 단순히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구조적 허점을 찾아내어 규칙이나 프로세스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진정한 승리가 완성됩니다.
와, 6단계를 쭉 듣고 나니까 이건 마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과정과 똑같네요. 바이러스한테 막 화를 내고 소리 지른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 소용없죠.
병원에 가서 항체를 만들고 증거 보존과 법적 조치라는 백신을 설계해서 들이맞고 다시는 내 몸이나 조직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면역 시스템,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재구축하는 거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제가 이 문건들을 훑어보다 보니까 이 모든 차갑고 이성적인 과정의 끝에 용서라는 단어가 등장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감정적 폭언도 하지 말고 냉정하게 증거만 모으라더니 이젠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건가요? 이런 맥락에서 용서를 꺼내면 다들 반발심부터 생길 텐데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람들이 용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는 용서에 대해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해를 하고 있나요?
사람들은 용서를 가해자의 잘못을 없던 일로 덮어주거나 신뢰를 즉시 회복해서 다시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용서하고 화해해라.
하지만 심리학과 철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용서는 철저하게 피해자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도구이자 자발적 선택입니다.
이기적인 도구요?
네. 용서의 진짜 의미는 가해자를 향한 적대적 집착과 분노로 꽉 찬 내 뇌의 용량을 비우고 내 삶의 에너지와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피해자 내면의 주권 선언입니다.
아, 내 머릿속에서 그 사람을 방 빼게 만드는 거군요.
맞아요. 따라서 심리적으로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털어내면서도 물리적으로는 그 사람과 완전히 단절할 수 있습니다.
오, 단절하면서도 용서가 가능하군요.
그럼요. 게다가 내 마음은 평화를 찾았더라도 가해자가 져야 할 법적 책임이나 징계 같은 대응은 끝까지 냉정하게 병행할 수 있습니다.
맙소사, 그건 생각도 못 해봤네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심리적인 어떤 놓아버림과 법원이나 회사로 날아가는 고소장 및 징계 요구서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내 내면은 평화를 찾되 현실의 죗값은 아주 철저하게 묻는다.
그렇습니다. 복수심이 가진 가장 크고 끔찍한 비극은 내 행동의 목표와 감정이 철저하게 가해자의 삶에 종속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망해야만 내가 기쁠 수 있다면 그건 가해자한테 내 삶을 지배하라고 리모컨을 쥐어주는 꼴이거든요.
아, 리모컨 진짜 와닿네요.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더 이상 내 정체성과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게 만들고 나는 묵묵히 내 삶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 그게 진정한 승리죠.
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끓어오르는 복수심은 상처받은 인간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신호입니다.
네, 당연한 감정이죠.
하지만 그 감정이 시키는 대로 뇌과학의 환상에 취해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그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삶을 갉아먹는 최악의 전략이 됩니다. 인류 역사가 사적 복수를 제안하고 법이라는 냉각기를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감정을 배제한 치밀한 전략적 절제와 권리 회복 6단계가 왜 그토록 치명적이고 강력한 무기인지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가네요.
네, 시원하게 잘 정리해 주셨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누군가를 떠올리며 분노로 밤을 지새웠던 그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네.
만약 여러분이 그 복수심에 쏟았던 에너지를 상대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오늘 배운 회복의 6가지 기둥을 단단하게 세우는 데 썼다면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정말 많은 게 달라졌겠죠?
여러분은 지금 혹시 억울함이라는 독이 든 바닷물을 비속 들이마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 인생의 채널을 돌리는 리모컨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바로 그 사람입니까?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이 도발적인 질문의 답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엔 더 흥미롭고 유용한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